제15장 말씀과 감정. 앞에서 우리는 이미 말씀의 사역자가 주의해야 할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중 두 가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비춤과 안의 말씀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사역자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서 그의 생각과 기억입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그의 생각과 기억이 반드시 유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전하고 있는 동안 거기에 더하여 두 가지 곧 유용한 감정과 유용한 영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영은 감정을 통해 흘러나간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쓴 사람이 말씀의 사역을 할 때 그들의 감정이 그들의 말을 저지하지 않았다는 특징입니다. 그들이 말할 때 감정이 따라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흘러나오는 것이 많은 때 우리의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람의 감정이 유용하지 않다면 사람의 영은 자유로이 흘러나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이 흘러나갈 수 있는가는 많은 때 의지나 생각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 감정에 달렸습니다. 영의 출구 중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사람의 감정입니다. 감정이 가로막을 때 영은 저지당하고, 감정이 냉랭할 때 영은 냉랭합니다. 감정이 메마를 때 영은 메마르고, 감정이 고요할 때 영도 고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자주 영과 감정을 혼동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의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이는 이 두 가지 사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생각과 영의 차이도 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그들더러 영과 감정을 구분하라고 하면 혼란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영이 단독적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감정을 통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영이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는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가 아닌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영과 감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비록 영과 감정이 별개의 것이고 절대로 다른 것이지만, 영은 감정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표현합니다. 가령 전등에 빛을 내는 부분은 전구입니다. 비록 전기는 전기이고 전구는 전구로서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르지만 또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과 감정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영은 거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표현되기 때문에 당신은 영과 감정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영이 곧 감정이고 감정이 곧 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전기를 전등으로 보고 전등을 전기로 보듯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영이 감정이고 감정이 곧 영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전기와 전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을 전할 때 영이 해방되어야 하는데, 이 영의 해방은 그의 감정이 어떤가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이 유용하지 않다면 영이 해방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발전소의 전기가 아무리 충분해도 전구가 없다면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영이 아무리 좋아도 당신의 감정이 유용하지 않으면 당신의 영은 즉시 저지를 받게 됩니다. 영은 감정으로 말미암아 해방되기 때문에 말씀의 사역자의 영이 자유로우려면 유용한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감정이 영의 말을 듣지 않고 영의 뜻을 따를 수 없다면 영은 저지를 받게 됩니다. 영이 자유로이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유용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어떤 감정이 유용한지 보기로 합시다. 우리 사람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는 사람의 가장 거친 부분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생각이 있으며 생각은 의지보다 좀 부드러우나 여전히 거친 존재입니다. 또한 사람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은 사람의 가장 섬세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항상 강한 어떤 것이 작용합니다. 사람은 생각할 줄 아나 이것은 섬세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이 이를 때 비로소 사람의 비교적 섬세한 부분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특히 아가서에서는 사람의 섬세한 부분을 말할 때 향기로 대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향기는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냄새를 맡는 것은 섬세한 감정을 대표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코로 감정을 대표하였습니다. 비록 사람의 감정은 가장 섬세한 것이지만 모든 감정이 다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을 전할 때 감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말할 때마다 그는 그의 감정을 말씀 안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말은 죽은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가 입을 열어 말하기 전에는 기억과 생각이 있어야 하고 입을 열어 말한 후에 첫 번째로 말에 더해야 할 것은 바로 그의 감정입니다. 입을 열 때 그의 감정이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재해동물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것은 만일 사람에게 감정이 있다면 누가 피리를 불면 춤출 것이요 누가 애곡하면 가슴을 칠 것이라는 말입니다. 환원하면 말씀의 사역자의 말과 감정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애곡하는 감정이 없이 입으로만 애곡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에게 애곡하는 감정이 없다면 당신은 말씀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에서 나온 감정은 가장된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인공적인 방법으로 말을 연기해 낼 수 없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말씀이 해방될 때 그 말씀에 대한 감정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말에는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슬픈 말이라면 슬픈 느낌이 있어야 하고 영이 슬플 때 당신의 감정으로 슬퍼해야 합니다. 어떤 말이 즐겁다면 즐거운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영이 즐거울 때 당신의 감정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해방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또한 영의 해방이 필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이 나갈 때에는 감정을 입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감정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말씀의 영이 없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나갈 때 지나치게 강한 감정도 유용하지 못합니다. 감정은 사람의 가장 섬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섬세하지 않고 딱딱할 때 감정은 쓸모없게 됩니다. 결국 말은 나가지만 영이 해방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말씀이면 그런 종류의 영이 있어야 그 말씀이 유용합니다. 우리의 말이 나갈 때 그런 종류의 영이 해방되어야 합니다. 환원하면 어떤 종류의 말에는 어떤 종류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과 영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사역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 어떤 종류이면 영도 그런 종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이 해방될 때 영 자체로는 영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영은 영에 부합된 감정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유용하지 못하고 영에 부합되지 않을 때 당신의 영은 제재를 받고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융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과 융화되어야 합니다. 감정은 반드시 말씀을 따라 나가야 함.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가 되는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설사 당신이 모든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안에 빛이 있고 생각과 안의 말씀 그리고 기억과 밖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유용한 감정이 없으므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떤 감정이 있고 당신에게는 다른 감정이 있다면 이것은 매우 곤란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밖에서 성경 안의 감정을 만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에서 성경 말씀을 말해내려고 할 때 감정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런 감정을 가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말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의 어떠함에 따라 우리의 감정도 그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감정이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이룰 수 있습니다. 환원하면 우리의 말이 나올 때 우리의 감정이 따라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이룹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사람에게 계시와 말씀만 있고 열매가 없는 데 있습니다. 계시와 말씀은 있는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영이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이 해방되지 못한 이유는 그의 감정이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성령은 통로로서의 감정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빛과 말씀만 있고 감정이 유용하지 못하다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나갈 때 감정이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비춤과 생각과 안의 말씀과 기억과 외적인 말씀을 만졌다면 말씀이 흘러나갈 때 감정이 뒤따라 나가야 합니다. 성령은 감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감정만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연기이고 죽은 것이므로 말씀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영이 해방되었고 성령도 흘러나갔기 때문입니다. 환원하면 합당한 감정이 있어야만이 말씀이 나갈 때 능력도 함께 나가고 성령이 사람들 위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사람들에게 말할 때 첫 번째 장애물이 당신 자신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어떤 형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부담을 내려놓으려고 하지만 맨 먼저 직면하게 되는 장애물은 그 사람 자신입니다. 어떤 형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는 할 말씀을 말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에게서 말씀이 멀리 미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장애물이 있으며 그 말씀이 자유로이 흘러나가지 못하고 나갈 길을 얻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그에게서 가장 큰 장애물이 그 사람 자신임을 느낄 것입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람 자신은 주님의 사랑을 조금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는 그가 주님의 사랑을 보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가 주님이 사랑스럽다는 느낌을 가졌는가의 문제입니다. 한 형제가 죄의 가증함을 보았지만 일어나 죄의 가증함에 대해 말할 때 그에게 그러한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감정과 그의 말씀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감정이 괴뢰되어 있습니다. 한 형제가 일어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에 대해 말할 때 그에게 실제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말씀은 흘러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에게 그러한 느낌이 없다면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이 그런 느낌을 갖기란 불가능합니다. 왜 당신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공급해야 합니까? 이는 사람들에게 그런 감정과 생각과 비춤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죄의 가증함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그들이 죄의 가증함을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가증함을 말할 때 죄가 가증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죄가 가증하다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럴 때만이 당신의 말은 사람들에게 그런 감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감정을 만지고 그로 하여금 죄의 가증함을 보게 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이런 감정이 계려되어 있고 당신의 감정이 유용하지 못하다면 사람들의 감정은 깨뜨려질 수 없습니다. 휘트필드의 경우 그는 전적으로 지옥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한 곳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마치기도 전에 지옥에 내려갈까봐 기둥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하면 지옥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는 좌석에 앉은 죄인들이 곧 지옥에 내려가는 것을 눈으로 보는 듯한 느낌으로 가득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느낌이 있고 그의 감정이 그의 말을 전달하며 그의 영이 해방되고 성령도 흘러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 내려갈까봐 두려워서 기둥을 붙들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렇게나 말씀을 전할 때 감정의 무익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말씀만 아니라 모든 것이 좋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 단상 위에서 진지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야 비로소 아, 내 감정이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당신은 말씀 전파에서 첫 번째 장애물이 당신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당신이 전할 말씀은 아주 엄중한 것인데도 당신의 말은 갈수록 맥이 없고 당신의 감정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당신이 전할 말씀은 매우 엄중하지만 당신이 말할수록 점점 가벼워집니다. 말씀은 엄중하나 당신에게 엄중한 느낌이 없고 말씀은 강하나 당신에게 강한 느낌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할수록 그 말씀은 당신의 감정과 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할 수 없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많은 형제들이 목소리로 외치기만 합니다. 아, 그의 외침은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도리가 없기 때문에 다만 외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감정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아마 절반의 힘은 자신에게 쏟을 것입니다. 그의 감정이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절반의 힘을 자기 자신에게 쏟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런 느낌 안으로 이끌고 자기 자신을 그런 경지로 이끌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하는데 그 사람 자신이 말씀을 방해하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한 가지 매우 엄중한 것은 단상에 올라온 후 당신 자신이 하나의 장애물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대한 느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런 감정은 무용한 감정이며 이것은 당신의 말이 흘러나오는 것을 저지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역자에게 유용한 감정이 있어야 함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유용한 감정이 없으면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유용하지 못할 때 당신의 말은 해방될 수 없고 말씀은 당신 자신에게서 저지를 당합니다. 이것은 엄중하고도 엄중한 일입니다. 많은 때 문제는 바로 당신에게 말씀이 있으나 당신의 감정이 그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그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가를 아나 당신의 감정은 그리 엄중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말씀이 해방될 때 당신의 감정도 함께 나와야 하는데 당신의 감정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말에 감정이 없다면 당신이 전하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전하고 있는 동안 스스로도 흥미가 없음을 느끼고 우스꽝스럽고 연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럴진데 어찌 다른 사람이 당신의 말을 믿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자신의 말에 대해 느낌을 갖고 자신의 말을 믿을 때만이 다른 사람이 당신의 말 듣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말을 하면 할수록 냉랭해지고 가벼워지며 억지 같고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말과 불일치한다면 당신의 영은 해방되지 못하고 성령도 나가지 못하며 당신의 말에는 능력이 없게 됩니다. 섬세한 감정의 양성. 여기서 우리는 감정을 사용하는 법을 알 뿐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해서 유용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겉사람이 주님에 의해 파쇄되는 기본적인 체험에 이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역자 자신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특별히 우리 겉사람의 파쇄를 주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고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몸에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는다면 많은 부분에서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 우리 겉사람의 파쇄를 봄으로써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준비하는지를 보기로 합시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처리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시기 위해 여러 가지 환경을 안배하십니다. 이러한 한 번 한 번의 치심은 자연히 그의 몸에 상처를 내고 그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일단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이 있을 때 그의 감정은 자연히 상처를 입고 전보다 더욱 섬세해집니다. 본래 사람의 감정은 우리 겉사람의 가장 섬세한 부분입니다. 감정은 의지와 생각보다 더욱 섬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섬세함은 아직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이를 만큼 섬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의 감정이 풍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풍부해야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라면 그의 감정이 그의 말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필요한 감정과 그 말씀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당신에게 감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당신도 함께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서 강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당신 자신도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수차 하나님의 치심을 받은 후 당신은 비록 사람의 감정이 사람의 존재 중에서 가장 섬세한 부분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극히 거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 거친 감정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충분히 섬세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입에서 나갈 때 당신은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느낌을 갖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느낌을 갖지 않게 됩니다. 페인트 공이 페인트질을 할 때 고르게 발라야 합니다. 칠이 고르지 못하면 구석구석 잘 발라질 수 없습니다. 칠이 고르다면 구석구석 골고루 칠해졌을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의 감정이 거칠거나 섬세한 것도 이와 같습니다. 감정이 거친 사람의 말은 10마디 중 8마디에는 감정이 들어있지 않을 것입니다. 감정이 섬세한 사람의 말은 마디마디 감정이 따라 나옵니다. 성경은 주 예수님의 생활을 고운 가루로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감정이 매우 섬세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말을 많이 하지만 그 형제의 말 속에 감정이 들어있지 않고 그의 감정이 쓸모없다면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가 말을 하였으나 감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감정이 섬세하지 못합니다. 10마디 말 중에 감정이 들어있는 말이 몇 마디나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감정이 충분히 섬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이 섬세하게 되기 위해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파쇄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섬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성경을 쓴 사람의 생명의 체험과 성령의 사상을 만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많은 영적 느낌을 만질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의 사역자는 그 말씀이 나갈 때 당연히 말씀의 느낌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말씀의 사역자인 우리가 말할 때 감정이 함께 나가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말씀과 더불어 나가지 않는다면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정확히 듣지 못함을 볼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감정은 자연히 섬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상처와 고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에서 당신의 감정이 섬세해지려면 당신에게 상처와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미리 가루가 될 때만 섬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이 있어야 그 사람의 감정이 섬세해질 수 있습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고통이 많을수록 당신은 섬세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압력에 의해 한 알 그대로 있지 않고 세 조각, 다섯 조각, 일곱 조각, 백 조각이 되었다면 당신의 감정은 섬세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상처와 고통이 없이 당신의 감정이 섬세해지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에게 상처가 있으려면 반드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형제는 만나보기만 해도 그의 안에 주님의 역사가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사람의 됨됨에 있어서 공과를 배우고 일하는 것이 전부 다 진보하고 성경 읽는 것도 전부 다 진보하는 등 각 방면에서 진보하였으나 아직 섬세한 감정 안으로 진보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무언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의 외적 행위가 바뀌고 내적 비춤을 많이 받았을지라도 그의 감정이 불충분하다면 그가 배운 공과는 아직 얕은 것이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받아들임으로 주님이 그 사람을 파쇄하셔서 그의 강박한 의지가 더 이상 강박하지 않게 되고 복잡한 생각이 더 이상 복잡하지 않게 되었다면, 즉 그의 의지와 생각이 파쇄되었다면 그의 감정은 갈수록 섬세해질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의 큰 비춤으로 당신의 의지를 처리하고 거꾸로 뜨리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똑똑하고 방법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큰 머리를 처리하십니다. 누구이든 그분은 한 번의 큰 비춤으로 그를 거꾸로 때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은 한 번의 비춤으로 섬세해지지 않습니다. 감정의 섬세함은 무수한 다룸 가운데서 축적되는 것입니다. 당해보지 않은 일에서는 당신의 감정이 섬세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소홀히 하는 일에 대해 주님은 환경을 안배하여 당신을 다루실 것입니다.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번에 또 임하게 하고 거듭거듭 임하게 하여 밀가루같이 갈릴 때 비로소 당신의 감정은 섬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훈계받은 영이 필요합니다. 훈계받은 영이란 무엇입니까? 이는 곧 우리에게 훈계받은 감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영은 감정 안에서 표현되므로 훈계받은 영은 곧 훈계받은 감정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훈계받은 영 안에서 살며 섬세한 감정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본래 우리에게는 섬세한 감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훈계를 받은 후에 그런 감정을 소유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훈계받은 영 안에서 살고 섬세한 감정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바로 전에 훈계를 받은 사람같이 주님에 의해 부서졌다는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과 떨리는 감정을 가지며 임의로 행동하거나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매번의 매맞음과 다루심은 다 우리의 감정을 전부 다 섬세하고 예민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겉사람이 파쇄되는 가장 깊은 공과입니다. 감정의 파쇄는 의지나 생각의 파쇄보다 큰 것은 아니지만 더 깊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훈계받은 영 안에서 살고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면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 고통은 자연히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더 섬세하게 만듭니다. 거듭되는 이러한 다룸은 당신의 마음이 기쁠 때 참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고 마음이 슬플 때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게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임할 때 당신의 감정은 말씀의 냄새와 같게 됩니다. 당신의 감정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훈계의 기능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품으신 뜻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훈계와 거듭되는 시련은 당신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본래 거칠고 우둔했던 당신의 감정이 훈계를 받음으로써 무언가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이든 다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라면 무엇이든 즉시 느낄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 기간에 당신의 감정은 그분의 말씀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분의 훈계를 더할수록 우리의 모든 감정은 그분과 동반할 수 있도록 부서질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의 모든 감정은 주님의 말씀과 동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감정의 훈련을 가질 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안에 이런 감정이 있을 때 밖으로 그것을 표현하기 마련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말씀을 전할 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큰 것은 감정이 깊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말씀을 높은 소리로 전한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의 감정이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서서 말할 때 그의 감정은 얼마나 깊었는지 그의 감정이 깊었기 때문에 높은 소리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계적으로 한마디씩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며 많은 감정을 통해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바울이 많은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할 때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그의 감정이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나 눈물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번도 큰 소리로 말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은 하나님 앞에서 파쇄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이 섬세하게 다듬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부분에 이를 때 그는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슬픈 부분에 이를 때 그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감정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연기하는 것을 배우지 마십시오. 만일 그것이 연기라면 공과를 배운 사람은 그것을 듣기만 해도 과장되고 인위적인 것임을 압니다. 우리는 결코 인공적인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위적인 것은 언젠가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요지는 다만 감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감정에 당신의 감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은 현저한 두 가지의 예입니다. 성경이 즐거움을 말할 때에는 즐거워하고 슬픔을 말할 때에는 슬퍼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자기 자신을 딱딱한 감정 속에 가두어둔 채 항상 냉랭합니다. 그에게 피리를 불어주어도 그는 즐거워하지 않고 가슴을 쳐도 애곡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의 감정이 조금도 동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저지를 당하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의 감정이 유용하지 못합니까? 왜 주님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게 하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이 그의 감정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문제는 의지와 생각의 문제와 같지 않습니다. 의지와 생각의 문제는 비교적 복잡한 반면에 감정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만 감정을 다 써버립니다. 감정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감각이 없고 자기 일에 대해서는 매우 쉽게 느낌을 갖습니다. 어떤 형제는 다른 일에 대해서는 마비되어 느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으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의가 없는 형제는 모든 형제에 대하여 예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면 그는 느낌을 갖고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의 감정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소모됩니다. 그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괴로울 때에는 느낌을 갖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는 울 줄도 압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하여는 조금도 느낌이 없습니다. 형제들이여, 만일 주님에 의해 우리의 감정이 완전히 파쇄되지 않았다면 말씀의 사역에서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때 성령의 통제 아래서의 주님의 다루시는 손길은 우리로 다른 사람을 위한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파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은 말씀의 사역을 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감정을 소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감정은 갈수록 섬세해져야 합니다. 감정을 다 써버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감정은 자신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 껍데기로부터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감정을 소모해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자신에 대한 의식을 갖지 않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섬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하고 다루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섬세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자신을 중심 삼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중심 삼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을 파쇄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섬세하게 다듬어질수록 우리의 감정은 유용하게 됩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쓰시기에 충분히 섬세하고 풍부한 감정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풍부한가에 따라 당신의 말씀이 결정되고 당신의 말씀의 풍성은 당신의 감정의 지배를 받음을 기억하십시오. 안에 감정이 있는 만큼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많고 감정이 부족할 때 그 말씀은 당신의 감정의 제한을 받습니다. 모든 말씀의 사역자는 그가 얼마나 파쇄를 거쳤고 하나님이 그를 어떤 단계까지 이끄셨는가에 따라 그만큼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으면 말씀도 그 단계에 이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에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부적절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 파쇄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면에서 감정이 풍부합니다. 영적일수록 사람의 감정은 풍부합니다. 사람이 영적일수록 감정이 적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과를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감정은 더욱 풍성합니다. 죄인의 감정과 바울의 감정을 비교해 보면 바울은 영적인 면뿐 아니라 감정에 있어서도 다른 이보다 높음을 볼 것입니다. 다름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감정이 풍부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풍성하다면 말할 때 그 말에 필요한 감정이 동반하게 됩니다. 말씀이 나올 때 감정이 동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출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나올 때 감정이 동반되지 않고 당신의 감정이 말씀의 감정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게 되고 몇 마디 더 말해도 목소리를 크게 해도 어떻게 해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철저한 다름을 받아야 합니다. 한 번의 다름을 소홀히 할 때 당신은 쫓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반드시 허물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스림 없이는 사역이 없습니다. 설사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일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총명하고 박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파쇄된 사람만이 유용합니다. 이것은 매우 엄숙한 일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주님에 의해 여러 번 다름을 받은 연후에야 몇 마디를 할 때 그 감정이 유용합니다. 가령 주님이 당신의 자해를 한두 번 처리하셨다면 당신이 서서 자해를 말할 때 당신의 감정은 아무런 제한을 주지 않고 말씀과 동반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당신의 교만이 주님에 의해 허물어졌다면 당신이 서서 주님이 어떻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가를 말할 때 당신의 느낌은 동반할 수 있게 됩니다. 환원하면 오직 만진받은 우리의 감정만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은 많은 부분에서 골고루 파쇄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만 우리의 감정이 말씀에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의 사역자로 갖춰질 것입니다. 감정이 말씀과 동역한다는 것은 말씀이 있는 만큼 감정의 동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번 당신의 말씀이 높은 것을 만질수록 당신의 감정은 섬세해야만 유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의 모든 감정이 말씀과 동역할 수 있게 바랍니다.